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8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11,755kHz로 새벽 2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3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15,530kHz로 새벽 5시부터 6시까지 9,890kHz로 4회에 걸쳐 송출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밤 9시부터 10시까지 15,530kHz로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새벽 3시부터 4시까지 새벽 4시부터 5시까지 9,760kHz로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부터 10시까지 15,255kHz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다섯째 날, 3월 21일 목요일. 하나님께서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실 때. 시편 40편 6에서 8절, 50편 7에서 23절, 51편 16에서 19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들은 어떤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가? 하나님은 왜 당신이 규정하신 말씀대로 드린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시는가? 시편 기자들은 선지자들과 마찬가지로 예배가 본래의 의미를 잃는 것을 견책한다. 이 구절들은 주께서 이스라엘의 제사와 절기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혐오하게 만드는 예배와 영성 사이의 심각한 괴리에 대해 말하고 있다. 하나님은 백성의 제사와 번제물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서 행한 악과 불의한 행위를 책망하신다. 시편은 제사와 예배가 아니라 예배자들이 이러한 불의 가운데 드리는 헛된 제사와 공허한 예배를 반대하고 있다. 예배의 외적 표현과 올바른 내적 동기가 조화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실제 경험보다 의식 자체가 더 중요해진다. 즉, 예배가 가리키고 나타내야 하는 하나님이 아닌 예배의 형식 그 자체가 목적이 된다. 요한복음 4장 23, 24절을 읽어보라. 오늘 시편이 경고하고 있는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는 어떤 내용을 하나님은 이 구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가? 제물을 드리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에 회개와 믿음, 죄에 대한 애통함이 없다면 제물을 드리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회개와 진실한 감사가 동반될 때에만 황소의 희생은 의의 제사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예수님은 이사야의 말을 인용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태복음 15장 8절. 시편 기자들이 말하는 문제는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봉사하실 때 일부 사람들, 특히 지도자들에게서 겪으셨던 것과 동일한 문제였다. 교훈입니다. 예배의 외적 표현과 내적 동기가 조화되지 않을 때 예배는 왜곡되고 형식이 강화된다. 하나님은 오직 회개와 진실한 감사가 동반되는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 묵상.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진리의 겉모습만을 따라가는 형식이 두드러지지 않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적용. 모든 빛과 지식을 가졌다고 하는 재림교인으로서 내가 드리는 것이 충분하다고 여기는 생각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영감의 교훈입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예배. 품성 개발이 등한시되고 심령의 단장이 결핍되고 신앙의 단순성을 잊어버리게 될 때 자만심과 모양내기를 좋아하는 마음은 굉장한 예배당 건물과 화려한 장식과 장엄한 의식을 요구하게 된다. 이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서는 존경을 받지 못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의식과 허식과 과시로 이루어진 유행적 종교를 받지 않으신다. 그 같은 예배는 하늘 사자들의 응답을 받지 못한다. 실물교훈 298. 하나님, 때로 주님께 경배하면서도 우리는 왜 그렇게 주님과 멀어져 있습니까? 껍데기뿐인 제 모습을 솔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형식적인 예배를 용서하시고 참된 경배와 마음의 찬양으로 드리도록 도와 주옵소서.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방송을 통해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박용범 목사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감추어져 있지만 드러날 준비가 되어 있는 죄의 모습들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감추어져 있지만 드러날 준비가 되어 있는 죄의 모습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16장 1절로 14절 그리고 20절로 2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사환 시바가 안장지은 두 나귀에 떡 200과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실과 일백과 포도주 한 가죽 푸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시바가 가로되 나귀는 왕의 권속들로 타게 하고 떡과 실과는 소년들로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곤비한 자들로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가로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시바가 왕께 고하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저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비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왕이 시바더러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시바가 가로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왕이여 나로 왕의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집 족속 하나가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저가 나오면서 연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복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 대신에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붙이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인 고로 화를 좌취하였느니라.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정컨대 나로 건너가서 저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왕이 가로되 수리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고. 또 아비새와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가 달게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 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저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티끌을 날리더라. 왕과 그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곤비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압살롬이 아이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모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머물러 두어 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로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부친의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 지리이다.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지붕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부친의 후궁들로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때 아이도벨이 베푸는 모략은 하나님께 물어받은 말씀과 일반이라. 저의 모든 모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이와 같더라. 우린 지난 두 시간에 걸쳐서 감추어져 있지만 드러날 준비가 되어 있는 죄의 모습들 중에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살펴본 죄의 모습은 사람은 이기심을 위해 기회를 만들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명백한 거짓도 사실처럼 말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살핀 두 번째 모습은 사람은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하게 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모습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셋째는 사람은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악도 행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악도 행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본문은 20절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6장 20절로 23절입니다. 압살롬이 아이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모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머물러 두어 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로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부친의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 지리이다.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지붕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부친의 후궁들로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때 아이도벨이 베푸는 모략은 하나님께 물어받은 말씀과 일반이라. 저의 모든 모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이와 같더라. 다윗과 그 권속들이 도망감으로 텅 빈 예루살렘에 압살롬과 그를 추종하는 백성들이 들어왔습니다. 그 무리들 중에는 아히도벨도 있었습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의 모사였던 사람이었습니다. 모사는 왕이 정책을 결정할 때 도움을 주는 최측근 참모입니다. 아히도벨은 모사로서 꽤 유명한 사람인 듯합니다. 어떤 일 때문인지는 몰라도 다윗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은 모사 일을 수행하지 못한 채 그의 고향인 길로에 낙향하여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때 압살롬이 대세를 잡은 후 다윗 왕의 모사였던 아이도벨이 그의 고향에 머물러 있을 때 자기의 모사가 되어달라고 요청할 만큼 그는 뛰어난 인물인 듯합니다. 어떤 조건으로 그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왔는지는 모르지만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그를 충분히 인정해 줬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추측하는 이유는 사무엘하 17장 23절에 있는 말씀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17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히도벨이 자기 모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 아비 묘에 장사되니라. 아히도벨은 다윗 왕의 심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므로 속전속결로 다윗 왕을 제거하는 제안을 압살롬에게 했습니다. 이 제안은 크게 공감을 얻는 훌륭한 제안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7장 4절에 보면 이 제안에 모든 사람이 좋게 여겼습니다. 사무엘하 17장 4절 말씀입니다.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그러나 다윗이 남겨놓은 모사인 후세에 의해서 아히도벨의 제안은 채택되지 않고 후세의 제안에 의해서 다윗은 목숨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정황을 알게 된 아히도벨은 자기의 모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즉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서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히도벨은 자기의 모략이 시행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아히도벨은 인정받지 못함으로 인한 상처가 매우 큰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남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아히도벨에게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이고 그가 살고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에 의해 인정받는 모사로서 살다가 이유는 모르지만 모사의 일을 못한 채 낙향하여 살 때 그는 삶의 의미를 알지 못한 채 매우 힘든 삶을 그저 하루하루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낙담 속에 시리에 빠져 살고 있는 아히도벨에게 이제는 압살롬이 그를 모사로 선택함으로 다시금 자기 자신이 인정받았다는 확신으로 그는 앞으로 그의 입지를 좁게 만들고 평생을 변절자라는 낙인이 찍힌 채 살 수도 있는 어려운 그 자리를 그는 큰 고민 없이 받아들여 압살롬의 모사가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그 무엇보다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이 그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큰 포부를 갖고 압살롬을 위해 모든 지식과 모략을 다 동원하여 다윗과 확실한 선을 긋게 하고 압살롬이 왕으로서 견고히 서게 하는 전략을 그는 처음으로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다윗 왕이 남겨놓은 후궁들과 공공연한 장소에서 모든 백성들이 보는 곳에서 범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사무엘하 16장 21절에 이 아히도벨의 모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머물러 두어 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로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부친의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 지리이다. 아버지의 후궁과 동침하는 일은 매우 악한 행위였습니다. 이런 악한 행위도 스스럼 없이 권유했던 이유는 자신을 인정하지 않은 다윗과 자신을 인정하는 압살롬 사이를 확실하게 원수처럼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죄된 상태의 인간의 본성 중 하나는 교만입니다. 누구나 사람에게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나쁜 것은 아니지만 남에 의하여 인정받지 못하면 내가 살아야 되는 의미를 잃어버리는 상태라면 그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나친 인정받고 싶음의 욕구는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의외로 부모에게서 그 1차적 상처를 받고 2차적으로는 형제나 또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받습니다. 부모님이 그들의 자녀를 인정해주고 언제나 자녀들 편임을 확신하도록 말도 하고 행동도 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인정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들은 언제나 인정받고 싶은 욕구에 말썽을 피우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또 정반대로 도무지 쉬지 못하는 모범생이 되기도 합니다. 양편 다 극단적이지만 타인의 관심을 끌고 싶고 또 인정받고 싶은 욕구 때문에 보여지는 모습들입니다. 충분히 인정받고 있다고 생각이 들지 않으면 무슨 일을 해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지는 것을 끔찍히 싫어하고 자신의 힘에 부치면서도 깔끔하게 일을 하지 않으면 쉬지 않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인정받지 못하는 이 상처의 문제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성장할 때 나의 자녀들에게도 인정을 충분히 해주지 않아서 이 상처는 자녀들에게로 대물림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상처받은 자녀는 그 상처가 회복되지 않은 채 성장하여 또 다른 가정을 이루어 자녀를 낳는다면 그 자녀에게 고스란히 상처가 되물림됩니다. 악순환입니다. 그것은 점점 지속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큰 영향력을 갖고 퍼져 나갑니다. 그러므로 이 내적인 상처의 문제를 제대로 치유하지 않으면 이 상처로 인해 내 자신이 매우 불행하며 또 나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영향력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내 속에 있는 그 마음의 상처, 인정받지 못함으로 인한 그 상처는 어떻게 치유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자신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상처의 근원은 내 자신이지만 그러나 그 상처가 나에게 전달되기까지는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서 있는지를 다시 한번 역으로 추적해 나가야 합니다. 아마 대부분은 부모로부터 인한 상처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부모님은 왜 그러한 모습을 내게 보여줬는지, 왜 나를 인정해주지 않았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며 또 할 수만 있다면 부모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의 부모님의 부모님, 즉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 부모님을 가르치시고 또 함께 살았는지를 함께 대화를 나눠보면 됩니다. 대화 중에 틀림없이 여러분들은 우리의 부모님 역시 그의 부모님에 의하여 인정받지 못하는 상처를 안고 살았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우리의 부모님의 그 부모님들은 왜 자녀들에게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 부모였을까요? 그것은 더 위를 추적해 보면 그들 역시 그들의 부모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상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인정받지 못하는 이 마음의 상처가 우리 부모님 때문이고 그 부모님 역시 그들의 부모님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이제 내게 인정해 주지 않는 상처를 준 나의 부모님에 대하여 이제는 다른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분들이 나를 미워서 인정해 준 것이 아니라 그들 역시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고 그 상처가 역시 되물림됐기 때문에 되물려 줄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내게 상처를 주신 분들에 대하여 이해하게 될 때 우리의 상처의 회복이 거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들도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라고 인정될 때 이제는 그들에 대하여 악감정이나 분노가 아니라 이제는 그들을 측은하게 바라볼 때 그들에게로부터 받은 상처가 서서히 치유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이 지구에서의 사람들의 모습은 상처받고 상처를 주는 그러한 상황 속에 놓여져 있지만 그러나 나를 창조하시며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신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을 내게 지속적으로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확신할 때 사람으로 인한 상처로부터 우리는 치유의 가능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나를 향하여 있고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라고 하는 확신이 나로 하여금 인정받지 못함으로 인한 상처로부터 서서히 결별하기 시작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매우 소중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인지에 대한 확신이 결국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인정받지 못함으로 인한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인정받지 못함으로 인한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가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될 때 인정받지 못함으로 인한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의 존재의 가치를 우리 스스로 확신하게 될 때 상처가 치유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충분히 인정해주는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훈계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또한 당근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의 나의 관계가 확실히 정립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상처를 치유하고 치유받아야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인정과 가치를 자녀들에게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교우들 간에도 이 문제를 중요시 생각하셔서 서로가 서로를 치유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의 강점을 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약점을 보고 그것을 크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숨겨져 있는 듯 보이는 다른 사람의 강점을 보고 그것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칭찬을 아낌없이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격려와 믿음을 가진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상처 주는 말을 이제는 다시는 하지 않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고 싶은 교회가 되게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혼나면서 교회 오고 싶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남으로부터 지적당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오고 싶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좌절감을 느끼면서 교회에 오고 싶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교회에 올수록 힘들어진다면 사람은 반드시 그 교회를 오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상처를 서로 치유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게 희망이 되기도 하고 절망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여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그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그리고 치유시키며 서로에게 기쁨이 되며 감사가 되게 하는 그런 사람, 그런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사실 이런 마음을 갖고 새롭게 이 교회를 바꾸겠다라고 생각하는 새 사람이 있다면 그 교회 전체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3의 법칙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새 사람이 한 마음을 갖고 같은 행동을 하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친다고 하는 그런 검증되어진 법칙입니다. 성경에도 이 3의 법칙을 지지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면 폐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세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하여 상처 주는 사람이 아니라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세워주고 오히려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행동하면 그 세 사람의 영향력은 전체의 교회, 전체의 사회, 전체의 나라를 바꿀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린 지난 두 시간과 오늘에 걸쳐 살펴본 것처럼 우리들 속에는 여전히 드러날 준비를 갖추고 있는 감추어진 죄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이래로 사람들의 본성으로 자리 잡은 강력한 생명력을 가진 죄의 본성입니다. 이런 감추어진 본성들은 우리 스스로는 어쩌지 못하는 내 능력밖의 일들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내 자아가 죽고 하나님이 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매일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거듭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걸어서 성경 속으로 시작입니다. 오늘 또 이상락 목사님과 함께 출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지난 한 주 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
예, 아주 잘 지냈습니다.
네, 목사님은 이렇게 보면 항상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또 말씀도 열심히 보시고 또 모든 일이 열정적으로 이렇게 그 하시는 걸 보면 은퇴하신 후에도 정말 힘이 넘치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건강하신 목사님을 모시고 이 방송을 진행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지금 저희들이 이 3주째 걸쳐서 예. 이 가파도계 여러 이 유력들을 이렇게 그 살펴보고 있거든요.
예, 예.
목사님의 그 생생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상상으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예.
우리 그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 숨어 들어갔던 이 가파도기아의 그 말씀을 지금 목사님께서 집중적으로 해주고
예,
계세요.
예, 예.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실감나게 또 들을 수 있도록 이 시간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터키의 관광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가파도기아가 백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집중적으로 여기에서 영적 교훈을 얻고 이곳이 성경의 땅이라고 하는 것을 들추어내면서 신앙의 눈으로 이곳을 밟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뜻으로 좀 몇 시간에 걸쳐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구자들이 고생하며 박해를 견디면서 신앙을 생활했던 곳이라는 그런 마음에 저는 아주 무거운 마음으로 우리는 먼저 계곡으로 갔는데 으흐랄라 계곡입니다. 게렘의 골짜기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은 요정들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실크로드로 끝없이 펼쳐진 지평선에서 지하 150m 이하로 움푹 파진 지형입니다. 천혜의 요새 같습니다. 멀리서 이렇게 보면은 계곡이 있는지조차 모를 정도입니다. 계곡 중간으로 이렇게 보면은 강이 흐르고 있어요. 메렌디즈 강입니다. 세계 어느 곳이든 강 주변, 아니 물 주변은 사람이 사는 것입니다. 지평선 사이 움푹 빠진 으흘라 계곡에는 거의 1만 개의 바위 동굴과 105개의 바위 교회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동굴이 1만 개나. 계곡에 있는 많은 교회들은 수도사들의 은신처 역할을 했으며 시대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이 단층 혹은 복층 구조로 이 교회를 지었는데요. 참 신기합니다. 보면은 석회로 벽화를 그린 프레스코화가 아직 남아있어서 들어가 보면은 감명을 줍니다. 정말 신기합니다. 이 절벽을 뚫어서 집을 지은 이 바위촌의 첫 입주민은 4세기 이후 기독교 성직자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의 은신처로 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무슬림이 아나톨리아를 지배하고 있을 때에 기독교들은 자연적으로 이 은신처를 활용했습니다. 그들은 눈에 띄지 않는 암벽과 바위 계곡 사이를 파고 깎고 다듬어서 교회를 만들고 마구간이 딸린 이런 집들을 만들고 또 그거 보니까 납골소도 있어요. 또 성채를 만들고 무려 지하도시까지 건설했습니다. 이 바위 전체가 큰 이 바위 전체가 아파트 한 채 같았습니다. 저렇게 암벽에 굴을 파면서 살면서 신앙생활을 한 것이 얼마나 존경스럽고 얼마나 그들이 불편했을 것인가 생각하니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문화로 볼 때 그들은 그것이 아주 행복한 곳이었을 것입니다. 가장 안전한 곳이었을 것입니다. 마음대로 기도를 하고 마음대로 찬양을 할 수 있는 곳이어서 그들에게는 정말 좋은 곳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문명인의 눈으로 볼 때에는 정말 열악하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한 곳이라 생각을 하니 가슴에 뭉클함이 일어났습니다. 가장 큰 동굴 교회가 카란리크 갈리세라고 하는 교회인데 그런 데로 들어가서 보니까 잘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암벽에 보니까 무덤이 있었어요. 아, 이곳 암벽에 살다가 죽으면은 바로 이곳에 암벽에 묻혔구나 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 무덤과 함께 이렇게 산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이들은 바위 동굴에서 비둘기를 많이 키웠습니다. 지금도 보니까 곳곳에 비둘기 배설물의 흔적을 볼 수 있었습니다. 비둘기는 이들에게 여러모로 유익한 새였습니다. 첫째로 이들은 주로 포도나 감자 농사를 짓고 살았는데 염기가 강한 토양은 산성이 강한 비둘기 배설물을 모아서 비료로 사용하면서 땅을 중성화시키는 지혜를 발휘했다고 합니다. 둘째로 이 비둘기는 마을 간 연락을 할 때 메신저 역할을 했습니다. 예, 뭐 밖에 하는 군사들이 쳐들어온다 하면은 다 이걸 보내가지고 미리 그 피하게 하고 하는 이런 일을 했어요. 비둘기 다리에 편지를 묶어 보내는 마치 영화에 자주 등장하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세 번째로 이 비둘기 알은 프레스코화를 그리는데 염료와 함께 사용했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 이 비둘기는 성직자들에게 단백질 공급처였다고 합니다. 그들은 뭐 이런저런 뭐 고기를 생선이나 이런 걸 잡아먹을 수가 없으니까 이 비둘기가 바로 그들이 성직자들에게 주는 단백질 공급이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비둘기는 이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생활 수단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곳에 가면 비둘기를 이렇게 보시고 그냥 지나칠 것이 아니라 이런 깊은 의미가 있다. 우리의 믿음의 선구자들에게 아주 큰 도움을 준 새였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바위 동굴들을 이렇게 둘러보니 그들의 생활의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으흘라 계곡은 자연과 역사와 문화유적이 보존돼 카파토키아의 진주라 할 만큼 대표적인 관광지역입니다. 아름답고 신비하고 매우 인상적인 독특한 지역입니다. 이 계곡에 있는 바위 교회와 수도원은 지형적 조건과도 무관치 않은 뜻이 제게 보였습니다. 주변을 살펴보니까 강하란 지평선에 집을 지으면 그대로 노출이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바위 속에 은신처를 마련하면 적의 눈에 띄지 않습니다. 더욱이 바위는 날카로운 칼로 깎으면 쉽게 다듬어집니다. 우리는 산에 나무가 있어 언제든 나무로 집을 지으면 되지만 이곳은 황량한 사막지대라 집을 지을 수도 없고 지으면 적의 표적이 됩니다. 이러한 환경적 상황을 고려하면 카파토키아의 동굴 은신처와 바위 교회는 어쩌면 자연스러운 주거 형태의 하나로 볼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동굴 속은 1년 내내 일정한 온도가 유지가 됩니다.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엔 시원합니다. 초기엔 단층으로 짓다 시대가 흐를수록 지상과 지하로 방을 내 복잡한 정착동도 나타납니다. 그게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한 대린 쿠유라고 하는 지하 도시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세계 8대 불가사의로 평가되는 이 지하도시는 은신처이자 예배를 드리는 비밀 장소로 사용된 곳으로 기원 전부터 지어졌으며 점차 확대된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 갈 곳은 목사님 파사와 계곡의 버섯 바위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좀 카파도키아에 대한 소개를 끝낼까 생각합니다.
목사님 저는 그 이 버섯 바위 있잖아요. 예, 예, 어린 아이들이 먹는 이 초코송이라는 이 맛있는 과자가 있어요. 저도 많이 먹었는데요. 예, 예. 그 버섯 바위를 볼 때마다 어린 아이들이 먹는 그 초코송이가 생각났거든요. 그래서 예. 혹시 그 초코송이라는 그것이 이 카파도키아의 그런 이 예. 건물들에서 떠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끔 해보게 됐는데요. 어쨌든 이 또 이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아마 이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예, 예. 그게 이제 파사와 계곡이라고 하는데, 버섯바위라고 보통 일명 이야기하죠. 마지막으로 그곳을 둘러보게 되는데, 이것저것 주위를 둘러보니까, 그야말로 모든 곳이 박물관입니다. 그래서 이 야외 박물관이라는 이름을 붙인 모양이에요. 그 중에 이 파사바 계곡은 카파토키아 스머프 마을입니다. 외국 TV 드라마 개구장이 스모프의 배경지이죠. 버섯 모양의 기암 개석들이 즐비하게 서 있는 세계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특이한 지역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하나님이 만든 예술의 극치라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묘한 바위들이 하산과 비바람에 의해서 버섯 모양의 거대한 돌기둥을 형성하고 있어서 버섯 바위라 그렇게 이름을 붙였지요. 게레메와 아누바스의 중간 지점에 위치한 이 파사바 계곡은 버섯과 죽순 모양을 한 바위들로 형성된 계곡입니다. 하산 활동과 비바람으로 모양들이 형성되었고 바위들의 모습은 각 지층마다 경도와 성분 다르게 현재의 모습처럼 다르게 깎여 있다고 합니다. 고대 수도사 성 시메온이 이곳에 살았기 때문에 기독교적으로 수도사의 골짜기라 불리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 파사바 계곡은 세계 유명한 기독교 마을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목사님이 그 이야기 한 쓰레기 마을도 유명한 기독교 마을이지만은 이것도 파사바 계곡도 유명한 기독교 마을입니다. 왜냐하면 종교 밖에를 피해 살던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곳에 바위 속에 동굴을 파고 만든 성 시몬 교회가 있어서 한번 둘러봤어요. 또 그 주위를 보니까 버섯 모양의 바위 군락지가 마치 외계 행성에 이렇게 불시착한 듯 착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계에 그런 곳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한쪽에 보니까 두 쌍둥이의 버섯 바위가 있고 이쪽에는 또 세 쌍둥이의 버섯 바위 기암괴석이 신비롭구만 합니다. 이 하나의 몸통에 세 개의 봉우리가 있어서 이곳의 대표적인 기둥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삼위일체 바위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카파토기아 파사바 계곡 밑 부분에서 사진을 찍는 것도 좋지만 계곡 골짜기를 따라 올라가서 위에서 사진을 찍으면 보다 멋진 카파토기아 파사바 계곡 전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카파토기아 그 파사바 계곡 밑에는 상점들이 이렇게 즐비하게 있어요. 돈 주고 낙타를 타는 곳도 있고 그곳에 아이스크림을 파는 곳이 있는데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누구든지 그 아이스크림을 사 먹습니다. 참 장사를 잘해요. 뭐 선전을 하는데 줄을 쫄 서가지고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그 아이스크림을 사 먹는데 아이스크림이 특이하게 아주 그 한국 거는와는 달라서 먹으면은 쫄깃쫄깃하게 씹히는 맛입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돈두루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아이스크림 돈두루마를 먹으면서 요정 같은 믿음의 싸움터였던 성경의 땅 카파토기아 답사 여행을 마쳤습니다. 점심에는 이 바위를 판 동굴에 있는 식당으로 갔습니다. 카파토기아는 어디를 파도 사람이 살 수 있는 동굴이 되는 것 같아서 아주 신기했습니다. 저도 어릴 때에 시골집 대문 밖 이렇게 우리 바위 언덕이 있는데 그 언덕에 동굴을 파서 자연 냉장고를 만들고 저장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몇 번이나 생각했지만 그런데 그 내가 초등학교 때 졸업을 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이미 유학을 와서 지금까지 살기 때문에 시도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바위 동굴에 들어오니 기쁨이 아주 충만했습니다. 동굴 안 식당은 에어컨이 없는데도 시원했습니다. 음식은 이 화덕에 구워낸 빵이 나왔는데 그런 대로 맛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식후에 파묵갈래로 가는 긴 여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카파토기아를 떠난 버스는 지루하리만큼 달렸습니다. 정말 끝없는 평원을 지나고 밀밭을 지나고 곡창지대를 지났습니다. 이 터키라고 하는 땅은 참으로 넓어 보였습니다. 한국의 김제평야는 거기에 비하면 아주 세 발에 피었어요. 아주 보잘것없이 좁은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곳이 얼마나 넓은지 여러분 상상이 가겠죠? 아나톨리아 고원은 평균 해발 800m에서 1200m이고 면적은 약 75만 평방킬로미터였습니다. 한반도가 22만 평방킬로미터이니까 그 크기가 어마어마함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나톨리아의 공원을 가로지르는 길이 실크로드인데 우리는 그 길을 2시간 달려서 그 당시 무역 상인들이 지은 요새에 도착했습니다. 강도의 출몰이 아주 잦았기 때문에 밤에는 이런 튼튼한 성체에서 묵었다고 합니다. 대단한 성체였는데 입장료를 받았습니다. 근처에 바울의 선교지였던 이고노이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는데 그곳은 시간이 되지 않아 들리지 못했습니다. 이제 가다가 도중에 내려서 가일가게 들렸는데 온갖 터키의 가일이 구미를 당겼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체리는 그야말로 맛이 있었습니다. 값은 그 한국보다 아주 싸세요. 한국은 1kg에 그저 만 원, 쌀 때는 뭐 한 7천 원 이렇게 줘야 사지만은 이곳에는 그보다는 훨씬 싸서 우리가 사먹었는데 실컷 먹지는 못했지만 맛만 보고 버스에 올랐습니다. 여행은 계속되었고 가이드는 그 긴 시간 동안 그의 해박한 실력으로 터키의 역사를 강의했습니다. 서강을 바라보면서 버스 안에서 저녁 예배를 드렸습니다. 참 운치가 있었어요. 하루를 갈무리하는 감사 예배였습니다. 카파토키아를 떠나서 무려 7시간을 달려서 숙소인 트리폴리스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밤 9시경에 저녁을 먹고 오늘의 여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본격적인 소아시아 답사를 시작한다고 하니 가슴이 부풀어 오르렸습니다. 긴 여행에 피곤했지만 연기를 손질하면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할게요.
네. 목사님께서 저희들의 카파도키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세 번에 걸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는 이 으흐랄라 계곡 또 파사바 계곡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생활을 했는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말씀을 듣는 시간 내내 가슴이 먹먹하고 감동이 이렇게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렇게 신앙의 그 고난이 밀려올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생각하면서 이겨내면 어떤 시험이 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